24시간 함께하는 AM 1660 K라디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장애인 전도봉사 뉴저지 미라 선교단 강원호 목사님의 설교 시간입니다. 강원호 목사님은 뉴저지 미랄 선교단 단장, 세계 미랄 부총재시고 총신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풀러 세미나리를 졸업하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셉은 붓 바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에게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은 과학, 이성, 성실, 노력, 합리성 이런 것들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좀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예배를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것도 건축하시는 분들이 설계를 해서 이 미랄 장애인 꿈터를 지었고 또 전기 공사하신 분들이 잘 전기를 이렇게 공사해 줬고 또 에어컨을 만드시는 과학자들이 에어컨을 잘 틀어서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온 것도 정말 자동차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자동차가 우연히 생긴다든지 무슨 그냥 갑자기 없다가 있어진 것도 아니고 다 자동차를 설계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한 분들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이곳에 오게 된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대부분 합리성, 과학, 노력, 성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 우연, 뭐 비이성적, 비과학적인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이 건물이 지어졌는데 우연히 지어진다든가 자동차가 타고 오는데 그냥 비과학적으로 움직여서 온 것이 아니고 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설계해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것들은 이렇게 합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과학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단순히 과학적, 합리적, 이성, 성실, 노력하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의 성실과 노력한 부분 분명히 있지만 그거 있죠. 그거 무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성실하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고나 병으로 장애가 된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합리적으로 살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사고로 장애인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이 180도 바뀐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미국에 온 경우도 그 장애 아이 때문에 왔다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장애아이가 태어나서 한국보다는 미국이 낫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 왔다. 그 한 장애아이가 그 가정의 한 가족의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들이 합리성, 과학, 성실, 노력 이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건 우리를 결정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비합리성,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결정적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의 그 어떤 명을 받들어서 형들이 세겜 땅에서 양들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라. 이제 그렇게 아버지의 명령에 거절하지 않냐고 순종해서 성실하게 아버지 명령을 순종하러 갔습니다. 세겜 땅에 가니까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니 혹시 양치는 사람들 어디 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그 형들이 세겜 땅에 있지 않냐고 도단 땅으로 갔다고 합니다. 또 도단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잘 성실하게 그 도단 땅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단 땅에서 형들의 시기와 모함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리게 됩니다. 아니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의 명령에 잘 순종하고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게 합리적이지, 그게 과학적이지.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종으로 팔린 것, 이건 참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미움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은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소위 과학은 100 곱하기 100은 1만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100 곱하기 100은 1만이라는 숫자가 나와야지 그게 정상의 과학이라고 하고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 곱하기 100이 마이너스 만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만이 되는 경우, 마이너스 100만 되는 경우도 있고 인생이 그렇게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은 성실하게, 착실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일이 잘 풀려야 하는데 오히려 고생의 문이 열렸습니다. 과학이 요셉의 인생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비과학적인 사실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요셉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집트 왕의 경호실장 포디바르 집에 종으로 팔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종으로 팔려서 거기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자기의 종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반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이건 과학이죠. 가정총무를 삼는데 뭐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비난이나 하고 게으른 사람 어찌 가정총무를 삼겠어요. 참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겠지 생각하고 거기에 성실하게 불평하지 않냐고 원망하지 않냐고 그렇게 했으니까 그는 가정총무로 이렇게 사게 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대부분 도덕과 종교를 이런 거 가르칩니다. 성실하게 노력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밝게 살면 좋은 일이 있는 거다. 이런 가정총무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세상의 종교나 도덕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걸 듣기 좋아하죠. 우리가 머리에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으니까 성실하겠다, 열심히 일하겠다, 그 유혹에도 거절하겠다. 아 그러면 더욱더 높여가야 되지고 성공하고 편안한 길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성경에 보니까 그 감옥은 뭐 몇 년, 10년, 뭐 20년 그 센텐스 그거 없거든요. 그냥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무기징역으로 그에 가게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게 정직하고 그 유혹도 거절하고 일을 잘 풀려야 되는데 오히려 일은 더 꼬이게 되고, 과학적으로 말하면 요셉의 인생은 여기서 끝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집트에서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 실권자 보디발의 또 노여움, 그 아내의 복수, 이게 누가 그 요셉을 꺼내줄 수 있겠습니까? 네, 무기징역. 요셉에게는 해답이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끝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평생 동안 감옥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감옥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부분이 그것으로 끝이었지만 또 거기에는 우연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개입해가지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왕의 미움을 받은 죄수 두 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죄수 두 명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떡 맡은 간원과 또 술 맡은 간원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줬는데요. 정말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떡 맡은 간원장은 죽고 술 맡은 간원장은 감옥에서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네. 요셉은 그렇게 부탁했어요. 당신들이 혹시 나가게 되면, 당연히 나가게 되면 내가 이런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 사정을 왕에게 부탁해서 이 좀 나를 이 감옥에서 빼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술 맡은 간원장 이제 직위가 복직이 됐고 했지만 이 요셉의 그 부탁을 까맣게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참 우리는 조금 아쉬울 때 할 때 이런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죠. 감옥에서 정말 죽게 될 형편에 요셉 때문에 꿈의 해석으로 살아난 사람이니까 은혜를 잊지 말고 요셉의 부탁을 들어줘야 될 텐데 사람은 온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그 자기가 은혜 입은 것, 신세 진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네, 그 꿈의 해석 이것은요 뭐 요셉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요셉이 물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뭐 과학적으로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꿈의 해석을 하게 된 거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준 것은요 그게 과학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성적인 거 아니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것으로 꿈의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가 한번 또 꿈을 꾸었어요. 꿈 이야기가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 꿈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겠지만 혹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한번 이렇게 그 꿈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집트 왕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라고 한다.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이나 요셉을 잃고 있었죠. 그래 자기가 나가면 도와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잃고 있었는데 2년 만에 바로 왕의 꿈 때문에 요셉을 생각하고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숙가에 서서 강가에 서서 요셉이 이래 꿈 해석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합리적인 과학과 내 머리와 내 노력과 내 성실로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왕에게 대답하시리라 하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바로가 이제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하죠. 내가 꿈에 하숙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신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쇠약하고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당신이 두 꿈을 꾸었지만 하나는 살진 암소 그리고 파리한 암소가 먹는 것 하나는 살진 그 이삭 또 뒤에 그 파리한 이삭이 이렇게 먹은 것 그 두 꿈을 꾸었지만 그것은 한 가지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7년이라는 거죠. 그 꿈은 하나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폭이 핀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일곱 해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 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 곡물을 바로의 산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저장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그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고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잘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하니까 이 요셉이 이것을 꿈을 해석하는 거죠. 요셉이 고백하기를 분명히 이것은 내 능력이나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능력으로 이 꿈이 해석됩니다 하고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요셉은 전혀 비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빠져나오고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됐습니다. 네. 요셉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총리가 되었잖아요. 바로 총리가 되었어요. 이야, 이렇게 빨리 총리가 된 사람 없었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총리가 된 사람이 이 요셉이었는데 그러면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네. 이거 아는 사람은 제가 식사 시간에 커피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힌트가 여기 있어요. 이 요셉은 가장 빠르게 바로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바로 가장 빨리 왕이 된 사람 누구겠는가? 바로 왕과 제가 김성주 사모님께 커피 한 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총리가 됐다. 예. 사람들이 설교 끝나고 나중에 물어 보면 설교 다 잊어버리고 바로 왕만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세상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것만 했으면 요셉의 삶은 절망이에요. 감옥에 빠졌잖아요. 도저히 나올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비합리성,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꿈의 해석을 통하여 그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이스라엘 형들이 이집트로 양식을 구하러 와서 절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 금방 알아봤죠. 형들이 이제 7년 풍년이 지나 풍년이 지나고 이제 다시 흉년 7년이 시작하는 2년째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굶어 죽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 2년째 이집트로 요셉을 찾으러 와서 절을 합니다. 그 4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했다. 요셉에게 절을 하였어요? 여러분, 이 광경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17살 때 요셉에게 꿈을 허락했어요. 어떤 꿈을 주셨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형들, 형들 들어봐.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가 다 곡식단을 묶고 있었잖아. 그런데 내 곡식단이 우뚝 서더니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나에게 와서 막 절을 하는 거야. 뭐 그렇게 말을 했어요. 형들이 되게 기분 나쁜 거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막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그런데 또 한 번은 또 요셉이 꿈을 꾸는데 아하, 해와 별과 열한 별들이,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내 별에 와서 뭐 엎드려 절하더라.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이 교만한 녀석. 내가 엄마, 아빠, 우리들이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욱 미워했지만 요셉은 그 말을 마음에 뒀더라. 그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7세 소년에게 꿈을 준 그 꿈이 바로 22년 만에, 요셉이 그때 당시에 나이가 30대 총리가 되었고 7년 이제 풍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흉년이 시작하는 2년, 그러니까 39세죠. 39세니까 요셉이 17세 그 꾼 꿈이 22년 만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와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설마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아마 여러 가지 모습이 좀 옷도 입고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요셉은 금방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을 지배했던 것은 과학이나 인간의 성실이나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고 그 과학을 초월한 비과학적을 생각한 하나님의 은혜, 꿈의 해석이, 그게 바로 요셉의 일생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게 결국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노력하고 그러면 성공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나 다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성실하게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 고생문이 열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제서 총장님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거예요. 이번에 이제 총장직을 5월 25일 잘 마치고 오셨잖아요. 지금부터 약 5년 전 2018년 8월 LA에서 미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서 교수는 은퇴할 나이였죠. 총신에서 뉴저지 러커스 대학에서 사회복 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총신 교수로 25년 동안 복직하고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하고 미랄 회의에 참석하고 LAPD를 같이 타게 됐어요. 그때 내가 좀 물었어요. 은퇴 후에 무엇을 할 예정이냐. 아, 좀 쉬고 이제 미랄 사역이라 전념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하게 좀 고생고생하고 또 시각장애 그렇게 이 그 공부시켜서 총 그 교수 마치게 한 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다. 그때 총신대학과 신학대학원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관선이사를 막 파송할 정도로 학교가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분이 총장 되게 하면 우리 총신이 좀 더 좋아지고 학생들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만약 이 시각장애인이 총장이 된다면 세계 최초 시각장애인이 총장이 됐다라는 그 타이틀이 미래의 세계 선교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총신의 좀 총장으로 한번 출마를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게 좀 고민을 했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나이도 안 된다. 나의 자격도 안 돼. 총장 출마하려면 나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자기도 전혀 은퇴 후에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 믿음이, 조그만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지금 학교 상황 그리고 은퇴하는데 이분이 총장이 되면 학교도 너무 좋겠고 미래 선교단에게도 너무 좋겠다라는 그 믿음을 주시고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래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그 총신의 대학 신학과 신학대학원 교수 정승원, 신학신학 교수 정승원 교수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께 내가 그 이메일을 썼어요. 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이 총재님 아마도 하나님께서 총장으로 쓰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든다. 나는 지금 미국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지만 또 옆에 있으니까 이번 총장 출마하도록 옆에서 좀 많이 권유하고 좀 도와주시라 이렇게 하고 이메일을 썼어요. 그리고 2019년 1월 달 뭐 뉴저지 사역도 많이 바빴지만 내가 한 표라도 도움이 돼야 되겠다. 1월 달에 한 2주 정도 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미랄의 수십억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이것은 미랄 이끄는 총재가 총장이 됐다는 이것은 미랄의 크레딧과 평판은 앞으로 할 일에 굉장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때 1월 달에 2주 동안 내가 한 표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하고 여러 교단 관계자들, 동창들, 선배들 좀 찾아가서 같이 이렇게 했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11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7명, 3명, 2명, 1분, 네 번째까지 계속 1등으로 뽑히고 마지막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뽑힐 때는 만장일치로 총장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잖아요. 나도 참 이거 믿기지 못한다. 나도 지금 뭐 총장이라고 뭐 하는 거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 총장 은퇴하고도 그래요? 이제 그렇게 그 말하시는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총장, 그때 나이가 문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71세가 되면 총장을 출마할 수도 없거든요. 만 70세로 돼야만 총장 입후보할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세가 돼야지 67세로 되면 총장 은퇴할 나이가 71세가 되면 총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71세가 될 거다 생각하고 생각지도 뭐 계산해보지도 않고 그런 거죠. 그런데요. 옛날 시골에서는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호적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한 1년, 2년 늦게 호적에 올렸어요. 이 아버지가 일자 모시겠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도 일자 모시, 자기 이름도 못 쓰는 그런 일자 모시긴 아버지가 이제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냥 바로 신고하지 않냐고 1년 있다가 신고했어요. 예. 1953년생. 만약 바로 신고를 했다면 1952년생이 돼서 총장이 은퇴할 나이 71세가 되면 출마해보지도 못하는데 바로 아버지가 그냥 게을러가지고 뭐 관심 없어서 1년 늦게 된 인간의 게으름과 인간의 무관심과 인간의 실수까지도 이용해서 총신 출마 자격이 되게 한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그 어떻게 이끄실까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끄셨다. 하나님의 인간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신다. 이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태어날 때 바로 신고했더라면 나는 총장 출마 자격도 없었을 텐데 아버지가 늦게 하는 바람에 그렇게 출마할 수 있었고 총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일생에 보듯이 요셉의 일생을 지배한 것은 과학이나 합리성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나 물론 그거 있었죠. 그거 없을 수 없어요. 우리 그게 분명히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내 일생을 우리 일생을 지배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고 우연이라고 말하고 비합리적이라고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인생의 그 목적과 의미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형들의 시기와 질투 보디바란의 복수 그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오늘 본문이죠.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으나 형님들이 잘못했지 시기와 질투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형님분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인간의 합리성과 의지와 노력 그렇게 분명히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끝나지 말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정직해도 아무리 땀 흘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인생이 완성이 된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니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저지 미랄 선교단 강원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